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 베레스토보의 마을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적극적인 공세로 하르키우 지역 베레스토보의 마을을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하르키우 지역에 새 전선을 형성하고 점령지 확대를 시도해온 러시아군은 앞서 러시아 접경 보우찬스크 마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으며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지난 24일 러시아군이 이 마을을 절반가량 점령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르키우 지역의 한 대형 상점에 대한 러시아군의 지난 25일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4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관리가 밝혔습니다. 올레시네 후보 후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날 국영방송을 통한 성명에서 두 발의 유도폭탄이 상점에 떨어져 사망자 외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하르키우 주도 하르키우시 중심가에 주택가 건물 한 채를 강타해 최소 2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 달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주최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이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만 어느 직급의 관리가 참석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하원의원단이 오늘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만나 국방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과 영김, 조 윌슨, 앤디 바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 지미 파네타 의원, 크리시 홀라한 의원 등 6명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라이 총통과 면담했습니다. 지난해 타이완 방문 당시 스팅어 대공미사일에 타이완 인도를 약속했었던 맥콜 의원은 라이 총통 면담 뒤 기자들에게 이들 무기가 마침내 전달되고 있다면서 지난주 중국의 위협적 군사훈련은 타이완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타이완 침공으로 얻을 보상보다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타이완은 하푼 대한미사일을 비롯해 충분한 양의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 총통은 맥콜 의원에게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타이완 국민의 조국 수호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군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타이완 섬을 둘러싼 5개 수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은 지난 2년간 스팅어 대공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 인도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면서 신속한 인도를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26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21대와 함정 11척, 그리고 해양경비정 4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지난주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2천여 명이 매몰됐다고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재난센터는 UN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4일 파푸아뉴기니 북부 앵가주 카우칼란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인한 매몰자 수를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앞서 UN은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 670명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산사태 잔해가 주요 도로를 막으면서 물자와 장비 등의 진입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삽과 막대기 혹은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현재 발견된 시신은 7구에 불과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150채 넘는 가옥이 2층 높이 산사태 잔해 아래에 묻혀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번 산사태와 관련해 추가적인 국제 지원을 요청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어제부터 사흘 일정의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에 도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제국주의적 욕망에 맞서야만 한다면서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증진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파트너십은 유럽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서 유럽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3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항공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가 예상된다며 자국 인근 상공을 지나가는 항공기에 주의를 당부하는 항공고시보를 발행했습니다. 이딴 도발로 한반도 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북한은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최고는 16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3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한국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안보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3국이 민생 증진과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영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 정상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두 정상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기시다 총리는 말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方 일관 致力于 维护 반도 和平 稳定 推动 반도
한국과 일본은 이날 북한이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3국 차원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를 강력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리창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일중 정상은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또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자유무역협정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3국 정상은 이번 9차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다음 10차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밖에 고위급,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여러 협의체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3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3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열린 제8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인들이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발전 등 3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신설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3국은 전날인 26일 각각 양자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날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자유무역협정 2단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 외교안보대화와 관련해선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각각 차관과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FTA 2단계 논의에 대해선 그동안 추진되어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와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FTA에 대한 양국의 논의는 약 8년 만에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이날 한중 정상은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당면한 것이 북한의 핵 위협이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와의 별도의 환담 자리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경제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차장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수소 공급망 확대를 논의하는 수소 협력 대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일 자원 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한일 정상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며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총리와 리창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 항공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가 예상된다며 자국 인근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에 주의를 당부하는 항공고시보를 발행했습니다. 발사 예상 시간은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항공국이 현지 시각 27일 항공고시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로켓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등에 게시된 항공고시보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후쿠오카 비행 정보구역을 비행하려는 모든 항공기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발사 예상 시간은 국제표준시를 기준으로 2024년 5월 26일 19시 51분부터 2024년 6월 3일 15시까지입니다. 이는 한반도와 일본 시간을 기준으로는 27일 새벽 4시 51분부터 6월 4일 자정까지입니다. 현재 시각이 이미 27일 오전에 접어든 만큼 북한의 발사는 현 시점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어느 때라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항공고시보는 북한 로켓의 추락 예상 지점의 좌표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의 1차 낙하 지점은 전북 군산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 서해바다며 2단과 3단 로켓은 각각 제주도 서쪽 먼 해상과 필리핀 루손 동방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과거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공개한 예상 낙하 지점과 동일합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통상 1단 로켓을 낙하시킨 뒤 2차로 위성 덮개를 떨어뜨리고 마지막으로 2단 로켓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항공고시보는 항공기 조종사 등에게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체계로 각국 항공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의 폐쇄나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상태 등의 정보가 담기며 이번처럼 군사활동이나 우주비행체 발사와 관련된 내용도 고시됩니다. 앞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지 시각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북한의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항공고시보는 이 같은 북한의 계획을 토대로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이날부터 4일 자정까지 3개 해역에 항행경보를 내리며 선박에 낙하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으며 8월에 이뤄진 2차 발사마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첫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고 올해엔 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딴 도발로 한반도 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북한은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말했습니다. 계속된 교류와 소통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다며 한국도 이를 통해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한반도 긴장 국면을 조성하며 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북한의 잇단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동독 특임관을 겸하고 있는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23일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은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해 한국은 열린 자세로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정보 유입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분단된 독일에선 서신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는 동서독 주민이 친지와 지인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동독에서는 서독의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접근이 가능했고 서독에서도 동독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차이점과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시 서독이 기본법에 통일 목표를 명시한 것은 모두에게 이 목표를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다며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또한 한국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선 세계 역사는 종종 놀라운 반전으로 펼쳐진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본인도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기 하루 전까지 통일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이 새로운 문화, 사회, 경제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통일의 바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일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통일 목표를 고수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면서 동서독 간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통일이 주는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해진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독일을 비롯한 각국 외교관의 북한 복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화 참여 의지를 통해서만 첨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독 출신으로 청소년 시기에 통일을 경험한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변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독일 연방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에 독일 측 위원장으로 참석했던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이탈주민 통합 방안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개설된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는 독일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한국과 독일을 번갈아가며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한국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호 장관이 슈나이더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 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양국 간 연대를 강조하며 한국의 자유통일 비전에 공감했으며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의회의 의원들이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등 외국 세력의 총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국 정부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회 국가안보전략합동위원회가 오는 7월 치러질 총선에서 외국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이행감시를 위해 설립된 의회기구인 국가안보전략합동위원회의 마거렛 베켓 위원장은 23일 리시 수낵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선거와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개입 시도를 겪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영국 정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지난 2019년 총선 개입을 지적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민주주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례를 영국의회 내 정보보안위원회가 정보보고를 통해 지적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오는 7월 4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외국의 간섭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지난 22일 런던 총리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11월로 예상됐었던 선거를 앞당겨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악의적 행위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분열과 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악용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 탈취를 위해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국내 분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인 주제를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온라인상에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정치인들에 대한 보안 우선순위 지정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을 국가 기반 시설에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경계해왔습니다. 영국 내각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의회 과학혁신 및 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제기하는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 연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국가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의 핵심 초점은 사이버 능력을 이용한 사이버 절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러시아, 이란과 함께 국가적 목적을 위해 사이버 범죄 행위를 활용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인권이나 정권 교체 등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방해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올 하반기 미한 북한 인권협의 개최 여부와 논의 주제에 대한 BOA의 질의에 즉답 대신 인권은 여전히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끔찍한 인권 기록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 외교부는 올해 하반기 중 미한 북한 인권 협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영희 평화 외교 기획단장이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면담해 이같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협의는 2016년 출범해 2017년 3월을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6년 만에 재가동됐으며 지난 4월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북한 인권 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몽골에서 선적을 취소당한 선박이 최근 선적을 북한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몽골 정부는 북한 관련성을 몰랐다며 국제 규정을 위반하는 이런 선박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용현호가 지난해 몽골로부터 선적을 취소당했던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몽골 선적의 피스 엔보이호가 지난해 11월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용현호로 바꾼 뒤 최근 이를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해사청 관계자는 24일 BOA의 관련 질의에 피스 엔보이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 트랜스폰더를 비활성화하며 국제와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2023년 10월 12일 몽골 선박 등록부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IS 장비를 활성화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해사청의 여러 번에 걸친 통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주와 선원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국 선박이 선적을 북한으로 변경한 것은 북한이 해당 선박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선박은 북한 깃발을 달기 전부터 AIS를 끄는 등 위법 행위가 발각돼 등록이 취소된 전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선박이 AIS를 수시로 끄고 운항한 이유는 불확실합니다. 또 북한이 이런 선박을 구매한 배경도 의문입니다. 다만 AIS를 끄는 건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거나 직접 북한 항구에 입항하는 제재 위반 선박이 보여온 관행이란 점이 주목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이 선박이 애초에 북한의 해외 위장회사가 운영하던 선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소유를 감추고 운영하던 선박이 몽골 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 조치를 당하자 북한 깃발로 바꿔단 경우입니다. 몽골 해사청이 BOA에 제공한 과거 피스 엔보이호의 등록 서류에는 선주 회사의 이름이 엘리트 서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이 회사의 주소지는 제3국 회사의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남태평양 나라 사모아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제재 위반에 가담한 선박을 구매했다면 용현호의 실제 소유주는 더 이상 엘리트 서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현호 혹은 피스 엔보이호가 애초부터 북한이 관리하던 선박이라면 엘리트 서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는 북한의 위장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등록 서류만으로는 이 회사와 북한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몽골 해사청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북한에 매각되거나 이전된 것이라는 추정과 관련해선 아는 게 없고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 선적 선박이 등록 기간 중 제재 대상 국가에 입항하는 경우 몽골법에 따라 등록 취소와 중대한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량 톤수 1,806톤인 용현호는 2005년에 건조된 비교적 신식 선박으로 현재는 평양 락랑구역 소재 열광 무역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용현호는 건조 첫 해 중국 선적의 젠웨이 2호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투발루와 중국, 몽골 등의 깃발을 달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해에 등록한 선박은 용현호를 포함해 최소 41척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필요성이 거론될 때마다 북한 지도부나 군부로 전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외부 원조가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현장에서 대북 식량 지원 실무를 맡았던 두 전문가로부터 대북 지원의 효용성과 한계, 개선점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 국제개발처 처장과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의 토론을 김영규 기자의 진행으로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유엔에 의해 20년 가까이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되고 있는데요. 나치오스 전 차장님,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s that they continue to have a collective farming system. Which even China has abandoned it.
북한은 중국조차도 포기한 집단 농업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북한만이 구소련이나 중국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던 마지막 남은 이 공산주의 농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북한은 개인 생산을 제한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식량 배급소를 통해 배급하는 체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식량도 성분에 따라 차등 분배되는데요. 예전에는 60여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최상위권에 속하면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고 최하위 등급이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현재는 12개 계급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12개 계급별로 배급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큰 문제입니다.
1995년부터 대북 식량 원조를 시작했던 미국은 세계 최대 공여국 중 하나였습니다만 현재 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분배 조건 없는 원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소바주 전 소장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Of whether assistance is necessary, the answer is yes. Foreign investment is a requirement.
원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답니다. 북한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식량 등 외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 없이 북한이 전력 생산과 식량 분배 체계를 재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원조, 즉 외부의 개입이나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둘째, 조건 없는 지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건부 원조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안보를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했기 때문에 조건부 원조는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도적 지원을 다른 국제 지정학적 목표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I agree with you very much that we should not connect the nuclear talks that aren't going on anyway.
저도 어떤 식으로든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협상과 식량 원조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데 매우 동의합니다. 제가 1990년대 비정부기구 NGO에서 일하고 있을 때, 또 이후 국제개발처장으로 일할 때 그런 것에 맞서 싸웠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진행 중이던 핵협상을 식량 원조의 조건으로 내걸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다른 조건은 필요한데 식량이 전달돼야 할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인도적 기준에 기반한 조건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원조받는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도 그들의 영양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식량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세계 식량 계획 WFP나 유니세프, 다른 국제기구, 가급적이면 WFP에 예고 없는 감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량이 전용되면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전용은 발생하지만 그것이 60%나 된다면 용납할 수 없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감시는 허용하지 않고 통역만 제공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1997년 6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외무성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통역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님, 나치우스 전 처장님 말씀대로 대북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감시의 부재나 원조 도달 문제 등이 항상 제기됩니다. 북한 측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원조 프로그램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Conditionalities such as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itarian aid. That's the kind of conditionality.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기준 같은 조건은 바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들과 협상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통역과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는 대북 원조를 논의할 때 전용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말리아에서의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죠. 저는 또 WFP의 식량 배급 감시 능력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싶은데요. WFP가 공장까지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는 죽이나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다 관리했죠. 수유 중인 새로운 산모도 지원했습니다. 감시는 사실 꽤 괜찮았습니다. 수도나 위생시설, 배관시설 등은 전용되지 않았고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됐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식량이나 원조가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견고한 통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 방한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이 대북 지원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물론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어떤 대화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과 대화를 열 수 있는 물꼬를 터줄까요?
Connecting the two is a disaster to do. They tried to do that before.
모든 정치적 대화와 인도적 지원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합의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제한하는 어떠한 종류의 합의에도 서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하고 완전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들이 어떤 인도적 지원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들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았죠.
And we need to get back in. Who knows what we will find in North Korea.
저도 나치오스 전 처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범죄 행위에 버금가는 이 국경 폐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유엔이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엔은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북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논의가 가능한 다른 주제들도 또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더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북 원조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앤드루 나치오스 전 미 국제개발처 처장과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진행해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한 러시아 선박이 한국을 여러 차례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항이 불가능한 북한 선박과 달리 러시아 선박에 대해선 제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24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이유로 제재한 러시아 선박 두 척은 과거 한국 항구에 여러 차례 입출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BOA가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선박 마이아 1호는 레브 야신호란 이름으로 2021년과 2022년 총 10회에 걸쳐 한국 항구로 입항과 출항을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월 부산항을 다녀간 뒤 3월엔 영일만항에 기항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 부산항에 입항했고 8월과 10월엔 울산항을 출입했습니다. 또 2022년에도 총 5번에 걸쳐 부산과 울산, 마산, 부산, 동해항에 기항했습니다. 한 번 입항할 때마다 적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 머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 나우카항 등지에서 출발해 한국항구에 도착한 뒤 중국항구로 향하거나 반대로 중국에서 러시아로 향하며 한국에 기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제재 선박인 마리아호는 넵튠 크라운호라는 이름으로 2021년 3월 부산항에서 총 이틀 머물렀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 배에 선적된 위험물이 106.402톤에 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학품 등을 한국으로 운반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운송하기 위해 부산항에 들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호의 전 출항지는 일본 고베항이었고 다음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 선박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마이아 1호와 마리아호를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수품을 실어나른 점을 구체적인 제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마이아 1호와 마리아호는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독자 제재 대상 선박이 한국 정부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이들의 한국 기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은 주로 북한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은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한국 기항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한국의 독자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선박 두 척은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 입출항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이들 선박의 주요 기항지 중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선박에 대한 이번 제재는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에도 러시아 선박 레이디 알과 앙가라호를 비롯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과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UN의 주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인신매매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내 북송 피해자 가족들도 한국 정부에 한일 중 3국 정상회담에서 강제 북송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설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시오반 몰랄리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특별보고관, 오부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5명이 지난 3월 22일 중국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혐의에 대해 우려하는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소환 발송 60일 뒤 공개하는 관행에 따라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2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환에 따르면 특별보고관들은 중국 내 탈북 여성과 관련해 유엔이 입수한 정보와 국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경 봉쇄 이전에 탈북한 소녀와 여성들이 강제결혼과 성착취, 강제노동, 가사노역 등을 위해 인신매매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직면한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심각한 차별과 인신매매를 당하는 과정, 자녀와 분리돼 강제 북송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또 북한으로 송환되면 여성들은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위험에 처하고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개인이 사망,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 박해, 강제 실종, 재인신매매,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 대한 송환과 이송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및 고문, 잔인하고 굴욕적이며 비인도적인 대우 금지와 관련된 국제법의 강제 규범에 따라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별보고관으로 또 60일 이내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즉각 위반 혐의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답변 기한이 지나면 특별보고관들이 발송한 최초 소환과 중국 정부의 답변 모두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인권기구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특별보고관들이 발송한 소환만 공개된 것으로 미뤄볼 때 중국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대신 이 기간에 탈북민들을 다시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북인권단체들과 언론들은 중국이 지난달 말 북중 접경지역인 투멍과 훈춘 등을 통해 자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50명에서 200명을 추가로 북송했다고 이달 초 전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북송 피해자 가족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금지와 이들의 한국행 보장 문제 등을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와 무역해야 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회의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를 제기한다는 각오로 외교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서한은 북한인권 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물망초 등 8개 단체와 지난해 중국에서 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앞서 지난 9일 VA와의 화상 통화에서 우리는 중국이 추가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reports that the PRC has forcibly returned more North Koreans.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 방지 협력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V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이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많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소식들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국 파트너와의 공조를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로 석탄과 섬유 제품 등의 수출이 막히자 가발 등으로 활로를 찾고자 하지만 역부족이며 북중 교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1억 9,399만 4천 달러로 전월 대비 22.7%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1억 6,489만 8천 달러로 전월 대비 28.8%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09만 7천 달러로 전월 대비 3.1%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4월 북중 교역액은 2억 4,146만 달러, 대중 수입액은 2억 1,870만 4천 달러, 대중 수출액은 2,275만 6천 달러였습니다. 5년 전 동월과 비교하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과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각각 19.7%, 24.6%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액은 27.9% 증가한 것입니다. BOA가 해관 총서의 북중 교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출 1위는 가발과 가수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으로 1,684만 6천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이 57.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은 7,890만 6천 달러어치로 동기간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에 수출한 인조모발 제품 4,056만 9천 달러의 거의 2배에 달하고 2022년 동기 35만 5천 달러 대비 2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액 1위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가발 등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 등 동물의 털로 1,597만 5천 달러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입액의 9.7%에 해당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철광석과 석탄, 의류를 포함한 섬유 제품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 수출이 막혀 외화벌이의 차질이 빚어지자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 수출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양모 등 재료를 수입해 가발 등을 만들어 완제품으로 되파는 역외가공, 즉 주문자 생산 방식 OEM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섬유 수출 전면 금지 등을 실시하자 2018년부터 OEM 무역을 통해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속눈썹을 포함한 인조모발 제품 등을 중국에 수출해 왔습니다. 이 같은 OEM 무역은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 급감했다가 지난해부터 가발 제품 등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중 교역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정도로 수출 격차가 나는 걸 보면 북한이 가발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수출을 증대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섬유 무역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기 전 대중무역에서 더 광범위하게 수행했던 위탁가공 형태의 무역에서 틈새 시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a gap between imports and exports of that magnitude, it's clear that they're still having a hard time increasing their exports.
뱁슨 전 고문은 그러나 북한은 제재 이전 섬유로 성공했던 것을 가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발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 규모가 섬유 산업에 비해 훨씬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제재로 막힌 섬유 산업 대신 가발로 그 틈을 메워보려 하지만 역부족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교육기관에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명 미국 업체가 최근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감독은 이를 계기로 북한 내 수용소의 참혹한 실태가 더 많이 알려지고 창의적 해결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인권 침해를 다룬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트루 놀스가 전 세계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도서관 등 광범위한 교육기관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포베이스의 서비스에 추가됐습니다. 2200개 대학을 포함해 3만여 교육기관 7천만 명이 자료를 이용하는 인포베이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영화 트루 놀스의 줄거리와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인권과 창의적 운동 방안에 관해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교사용 지도서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를 서비스에 추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노인과 아동을 포함해 12만 명 이상의 무고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당의 적으로 지목된 이들은 굶주림과 강제노동, 고문, 공개 처형 등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루놀스는 대중의 화두를 핵미사일에서 인류애로 전환함으로써 변할 기미가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루놀스는 제1한인 4세인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이 지난 2020년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송 제1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수용소 내 참혹한 실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What the hell are you doing?
No, Mom, please.
Mom? Mom, what happened?
It's not about who's right.
트루놀스가 인포베이스 서비스에 신규 등록된 데 대해 시미즈 감독은 23일 BOA와 통화해서 영화가 미국의 많은 학생과 교육기관을 통해 알려지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일본 의회에서 영화를 상영했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상영회를 열어 정부가 행동을 취하고 정치범 수용소 상황을 개선토록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You know, we did the screening. At the Japanese Congress, we did a screening at the U.S. State Department.
그러면서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 세계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영감을 주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now think that even if it's not very immediate, but the reaching out to the youth.
시미즈 감독은 또 영화 관련 교사용 지도자료로 인권과 창의적 활동에 관한 토론을 제의했다며 영화 등 다양한 창의적 방법을 통해 북한과 전 세계 심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용골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이 하얀 실로 이렇게 매듭지은 조실로 이렇게 하나하나 엮었는데
무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은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공예관에서 열리는 과거가 현재에게 단 한 명의 장인으로부터 기획 전시 현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4년 5월 27일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자신의 고국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1974년 공산주의 소련에서 추방된 지 2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솔제니친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민족의 양심으로 추앙받던 솔제니친은 1962년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발표해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이때부터 솔제니친은 소련 당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은 1973년 장편소설 수용소 군도를 발표해 수용소 내 죄수의 중노동과 고문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소련 당국은 솔제니친을 국가 반역죄로 체포하고 국외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은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에서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솔제니친에게 시민권을 다시 되돌려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자 솔제니친은 1994년 5월 27일 20년에 걸친 망명생활을 접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1937년 5월 27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게이트 브릿지, 즉 금문교가 개통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4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금문교를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토목건축가인 조셉 스트라우스였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착공 당시 거센 물살 등의 이유로 다리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년 만에 다리를 완공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조셉 스트라우스는 샌프란시스코 만을 연결하는 금문교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리가 강한 조류를 절대로 견딜 수 없을 것이며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관을 해칠 것을 염려해 반대했습니다. 그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2천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굴복하지 않았고 1930년 채권 발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금문교 건설이 시작됐고 1937년 5월 27일 개통됐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아이콘으로 부상했으며 슈퍼맨, 고질라, 스타트랙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TV쇼에도 등장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는 1987년 캘리포니아주의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